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들에게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그 후손을 생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례, 이들의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죠.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가정에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불리지 않는, 단지 종으로 불리는 이름 없는 존재로 고통당하는 한 여종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 이 두 사람의 그늘에 가려진 이 여종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는 스스로를 질책하다가 그녀 안에 쌓인 이 분노를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있던 대리 출산이라고 하는 사회 관습을 이용해서 후손을 생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례는 이집트 출신의 이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고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이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종은 한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부터 이 여종은 하갈의 여종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이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기 위한 이 계획적인 또 합리적인 판단의 계획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인간적인 판단하에 최선의 대안을 찾았지만 그녀의 여종의 인격은 철저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바람대로 그녀의 여종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가고자 한 사례의 바람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그의 주인인 사례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은 그녀의 주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은 지금 그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이 계획하고 실행한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례가 원하는 그 바를 이루었지만 사례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의 여종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주인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함으로써 그녀의 주인을 멸시하고 또 낮게 취급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보면 교만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평생 타인의 소유물로 취급받던 한 여종이 처음으로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여종의 반응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라는 이 상황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질타하며 그녀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 여종,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아내가 된 이 여종을 사라에게 물리적으로 그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 권한을 받은 사라는 이 여종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이 여종은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임신한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누군가 자신만의 위대한 계획을 품고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라의 여종과 같이 희생되고 소외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눈물,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것들이 희생이라고 합리화하며 외면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고 불리지 않습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누군가는 성과와 실적을 위해 쉼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려지다가 결국 소모품처럼 버려집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대의와 이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아픔과 고통이 묵살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종과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희생되고 소외당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과 눈물에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이어서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사라의 여종이 사라를 피해 그녀의 고향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의 천사는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여종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녀에게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하갈은 자신이 그녀의 주인으로부터, 그녀의 주인의 학대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의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언뜻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인의 박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하갈은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울타리를 사용해서 하갈과 그녀의 자녀, 그들의 생명과 미래를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자녀는 장차 태어날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그 줄기 곁에 있는 하갈의 자녀도 하나님은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어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녀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 가운데 그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그에게 먼저 찾아와 그녀의 아픔과 고통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비천한 여종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갈을 한낱 도구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녀가 있는 그 존재 그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도구와 물건으로 취급받으며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갈의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비록 하갈과 그녀의 자녀가 언약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절절한 외침, 하나님을 찾는 그 절절한 외침 앞에서는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여호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하갈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며 외면당한 인생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인생들, 죄로 인해 길을 잃은 그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발견되었고 예수님의 외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속한 그 현장과 상황이 단숨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대의와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지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